현대인들에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원수는 염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염려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풍부한 속에 살고 편리함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 때보다도 염려를 많이 하는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염려 때문에 시달리고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불신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괴물입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덮치므로 병적인 우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의 열매, 염려의 보응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를 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염려는 대부분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하고 중요한 설교와 가르침인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 중심부에 이르러서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염려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기본 명령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들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라고 했는데 염려하다란 헬라 원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파생된다고 하면 목을 조르다, 마음이 나누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목을 쪼여 들어가다듯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염려가 딱 찾아오면 생각이 나누이고 마음이 쪼개어지고 목이 쪼여 들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죠. 원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죄성이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오므로 마음이 나누이게 되고 마음이 분열됨으로써 행복과 염려, 기쁨과 염려로 나누이고 분열이 돼서 갈등하게 되고 목이 조여드는 듯한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도 가진 것이 없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절대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확실한 여러 가지 보증들을 전혀 모르며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인생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유익에만 제한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놀라운 계시의 빛이 없는 깜깜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인생을 볼 때 그저 운명론적으로 우연 발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에 있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염려와 절망과 근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심령이 캄캄하니까. 찾아오는 것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염려 안 하죠.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야단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 모든 것, 즉 의식주의 해결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염려에 몰아넣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심배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모두 세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지금 알고 계신다니.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해와 배려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배려와 이해와 최고의 관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보다도. 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이것들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더 확신을 주고 더 복을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저는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 있었던 아무리 은밀한 구석도 하나님이 모르는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자시요 식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왜 일어나는지 왜 눕는지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왔는지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이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자.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심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여 힘들 때,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을 때 마음에 온갖 고통과 상심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마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과 함께 있고 보호하며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느냐는 심각한 깨우침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공통점은 자기 자식들에게 먹을 것 먹여주고 입을 것 입혀주고 공부시키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전쟁에 시달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세먼지를 마셔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아버지는 이 생활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초월적인 능력과 지식으로서 우리들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심으로 속속들이 깊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행편, 우리들의 모든 필요, 우리들의 모든 아픈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2절의 말씀에서 불변하시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장을 엄밀히 받아들일 수 있고 깊이 있게 그리고 조용히 확신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내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다 압니까?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지금 있는지, 어떤 질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질병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몸도 모르는데요. 스스로 알 길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기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예,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보게 되죠. 내 스스로,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코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뇌 속에 어떤 혈관이 있는지, 막혔는지, 뚫렸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구석구석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전 그거 한번 가봤는데요. 금문교를 건설할 때 일입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그래서 23명의 인부가 높은 교각 공사 그 위에서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2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에 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큰 거물망을 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물망을. 거물망을 설치한 이후에 적어도 10명 정도 인부가 그 거물망 위로 떨어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거물망이 설치된 뒤로 공사 진척도가 25%나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거물망이 설치된 이후로 인부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위축됨이 없이 안심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없애주기 위한 안전 거물망입니다. 안전 거물망. 금문교 다리를 건설할 때 설치된 안전 거물망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물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 자신감, 확신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안전 거물망과 같은 것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들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알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목말라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말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처럼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정을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한 보증과 증명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5절로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로 30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쉽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굶기겠느냐? 헐벗게 만들겠느냐? 집이 없도록 떠돌이가 되게 하겠느냐? 왜 염려를 하느냐?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수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뭐 씨 뿌리는 것도 없고 뭘 창고에 모아두는 것도 없고 그래도 굶어 죽는 새가 한 마리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니 사람들도 밭갈고 씨 뿌리 심고 거두어 곳간에 모아들이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씨 뿌릴 때와 추수 때를 정하시고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실제로 농부는 내일을 위해 적절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곡식이 자동적으로 자라거나 수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려놓은 씨가 잘 자라는지 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하여 곳간에 모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한날의 수고하고 괴로운 일을 인내하며 참으며 하여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밭갈고 씨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불변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치와 방도와 법칙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을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처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드리지도 않고 뭐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래서 이따 걸리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음식과 의복이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의식주의에 대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자유함을 제한시키는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도 두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르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거는 두 손 재개하고 씨도 뿌리지 말고 밭도 갈지 말고 그 수고스러운 거 하지 말고 딱 누워 기다려라. 하나님이 세 개 다 먹을 걸 주셔서 기르고 안 굶어 죽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마 요 뜻이 아니라니까. 뭐냐면요, 지나친 의식주의에 관심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삶의 자유함까지 제한시키는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밭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그것에만 집중해서 생활과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른 삶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씨 뿌리고 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잘 가꾸라 그냥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공포심은 현재 우리의 삶을 불구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부지런히 일을 현장에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것이다. 라고. 흉년이 올 것인지 태풍이 올 것인지 염려 미리 하지 말라. 그냥 길어라. 그냥 갖고 오라. 그냥 돌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신앙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식주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낙심까지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열두 정탐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지나친 염려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는지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또 취하라고 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가나안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고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고 약하고 또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므로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될 땅이라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죽겠다는 염려 때문에.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주민들에게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 외에 다른 것을 볼 것이 없다고 한탄했고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에서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염려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실패나 망하는 것이나 죽을 것이라는 염려, 걱정, 절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외쳤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없이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서울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준 목사님의 책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할록 목사님이 배를 타고 서인도 제도를 여행할 때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간판 위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린아이의 공이 그만 바다로 통통 튀어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아이의 개가 그 공을 죽기 위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공을 주워달라고 자신의 개를 구해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선장을 찾아가서 배를 멈추고 공과 개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게 한 뒤 아이의 아빠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공과 개와 사람 모두를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할록 목사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했답니다. 공이나 개는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판의 큰 역사의 항로를 바꾸시고 멈추어 서서 우리를 염려의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이나 개 때문에 염려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우적거리는 그 염려의 바다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그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불행을 주실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상상을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작 염려하고 싶다면 염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해서 그것을 열심히 먼저 구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마실 것, 너희 생존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이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거 염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염려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크기에다 염려를 바꾸어라. 염려의 관점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바로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기 전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러니 곧 천국을 추구하는 삶은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영역에서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지옥을 만들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산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내가 살아라. 그것을 추구해라. 그것을 염려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찾고 구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지런히 최우선적으로 상을 주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말은 성결과 의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과 의로운 삶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경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먼저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염려는 주님에게로 떠맡기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1%에 달려있습니다. 1%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 비결, 삶의 행복 비결은 디테일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디테일해야 됩니다. 세밀해야 된단 말이죠. 물이 끓는 점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99도만으로는 물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99도의 물에 딱 1도만 더하면 그 1도의 디테일한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 1도 차이로 끓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쌀이 밥이 됩니다. 계란이 삶은 계란이 됩니다. 생감자가 익습니다. 고구마가 삼킵니다. 이 디테일한 1%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염려, 근심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염려, 걱정, 근심은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 능선에 400년 묵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400년 동안 살면서 천둥벼락을 14번이나 맞아서 가지가 막 찢겨내리고 뿐만 아니라 영하 40도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굳굳이 생명을 지켜온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나무가 시들시들해더니 노랗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신문학자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죽은 이유는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소나무 밑 부분 아주 작은 각질층을 곤충이 파먹기 시작할 때부터 말라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버텨왔던 강인한 소나무가 그 조그마한 곤충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다. 조그마한 곤충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인생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염려, 조그마한 염려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파먹으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염려 때문에 날 망쳐요.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온 염려의 특징은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소나무를 죽게 만든 작은 벌레와 같은 이 염려가. 잎사귀든 나무 기둥이든 계속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염려를 낳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1%의 작은 염려로 염려를 내려놓고 1%의 작은 염려를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세요. 1%를 바꾸는 것입니다. 뭐 99%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온 관심을 다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규칙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불변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보상을 받는 규칙과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삶과 생활에 넘치는 채우심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으로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염려 대신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성결한 삶과 천국을 지향하는 그 삶을 구할 때 넘치는 채우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고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2장 찬송.